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만나는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만나는 방법.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갈 때 역사적인 순서를 살피고 그 성경이 적혀질 때의 배경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적었는지를 알면 성경의 바른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언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안목에서 살펴보기 시작하면 잠언은 히브리어로 이제 미쉘레 쉘로모,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부르거나 그냥 미쉘레 잠언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번역되는 그 최초 번역본 70인역에서는 파로이미아이 살로몬투스. 그러니까 원래 미쉘레라는 이 잠언은 히브리어 마샬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으로 표현되는데 그 사용 범위가 다양하거든요. 뭐 속담, 금언, 경구, 풍자시, 담화문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잠언에서는 이제 비교를 통해서 지혜를 전달하는 방법을 쓰고 있어서 비교의 의미가 포함되는데 이 단어를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그 많은 뜻을 포괄하는 적절한 단어가 없다 보니까 파로이미아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파로이미아이라는 무슨 뜻이냐면 금언, 격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비교의 의미가 근데 잘 이렇게 이 제목 안에 담기지 않은 단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라틴어로 번역될 때 리버 프로버비오름, 이 리버 프로버비오름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거를 이제 그대로 이 옮겨지면서 The Books of Proverbs 이렇게 번역이 돼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어 성경을 다시 이제 중국어로 번역할 때 이제 이걸 잠언이라고 했는데 이 잠은 침, 그러니까 바늘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을 맞으면 아프지만 맞고 나면 이렇게 다 낫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은 이 짧은 속담, 격언들이 마치 침을 맞을 때처럼 교훈과 생명과 지혜를 준다라는 뜻으로 짧지만 소중한 가르침을 담은 책 그런 의미로 바늘 잠자를 써서 잠언 이렇게 불렀죠. 뭐 요즘에 촌철살인이라는 그런 이 우리 단어를 많이 우리가 기억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히브리어 이 마샬이라는 뜻은 비교를 통해 가르치는 의미로 이렇게 번역되는 게 더 그래서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언에는 대구법을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대구법이라는 게 수사법상 그 단조로움을 없애고 문장의 변화를 주는 어떤 변화법의 한 가지로 대우법, 뭐 대치법, 균형법 이런 식으로도 부르죠. 어조가 비슷한 문구를 나란히 둬서 문장의 변화와 안정감을 주는 표현법입니다. 그 앞뒤 내용이 서로 반대되는 대조법하고는 다르게 유사한 것을 대비시키는 거죠. 비교하면서 확실한 지혜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을 읽어보면 비교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뭐 지혜와 어리석음, 의와 악, 뭐 근면과 게으름 이런 식으로 수많은 비교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의인법을 통해서 무생물의 인격을 부여하는 표현법을 사용해서 지혜를 주기도 하지만 비교법을 통해서 문제의 핵심을 보도록 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삶에서 타협이나 망설임 없이 명백한 선택, 반발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너무 교훈이 길면 왜 사람들이 기억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잠언은 짤막한 한 문장, 두 문장 속에 비교를 통해 지혜를 이제 압축해 놓은 그런 문학의 형식을 사용했던 거죠. 자, 그리고 잠언은 지금 우리가 설명을 들었듯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조를 나누기가 좀 애매한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잠언이 31장까지 있는 이 전체를 좀 분류해서 보면 이 파워포인트에 나눠드린 그 이 전체적인 이 장 구분 이걸 잘 보시면 됩니다. 솔로몬이 어쨌든 이 책을 다 썼다고 보는데요. 열왕기서를 참고할 때 솔로몬은 당대에 굉장히 지혜로운 자였고 뭐 3,000개의 잠언을 말했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걸 볼 때 아마도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적었다라는 걸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전에 잠언서를 이제 솔로몬이 단독으로 적은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말을 해왔는데 근데 우리가 잠언서의 구조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분명히 이제 다른 저자들의 글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저자냐 이거보다 이미 뭐 시가서가 그렇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잠언으로 글을 수집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읽게 했어야 됐던 그때 그 시대 그 이유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아무튼 잠언의 최종적인 편집은 잠언 25장 1절에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으로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걸 참고해 볼 때 히스기야 시대에 이루어졌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솔로몬이 지은 책이 잠언서 외에도 이제 전도서, 아가서가 있는데 이 잠언서는 그러니까 단지 이제 지식을 많이 알아서 적었다기보다 이제 인생의 경험이 이제 더해지면서 삶의 지혜들을 얻었겠죠.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아마도 그의 인생 중후반기쯤 적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전도서 같은 경우 내용을 보면 인생의 쓴맛과 맛을 다 경험하고 정말 그 마지막 끝에 정말 외치는 소리와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거는 노년에 적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뭐 아내도 많았던 만큼 자녀들도 분명히 많았을 건데 이제 인생 중후반기에 자녀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 이제 그가 살면서 깨닫고 알게 된 그런 교훈들을 아마 남긴 것으로 잠언으로 이렇게 남긴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서의 이제 기록 목적은 이제 첫 장에서 본문에서 말을 해 줘요.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목적이 지금 다섯 가지로 나오는데 잘 보면 많은 사람들이 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같아요. 그렇죠? 지혜와 훈계를 받기 원하고 항상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사람들 누구나 대부분 지혜롭게 원하고 명철하게 원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지혜 달라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잠언을 살피며 이 기록 목적을 우리가 살펴볼 때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만이라도 매일 읽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혜는 뭐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때 오는 거다. 이 말인 거죠.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진정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지혜의 말들은 뭐 그 시대, 많은 고대 근동의 문명들 속에도 이런 지혜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집트의 지혜 문서 중에 잠언서보다 짧게는 200년, 길게는 1000년 전에 적었다라고 하는 아멘 에모페라고 하는 이런 이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굉장히 유사하다고 얘기를 하죠. 특히 이제 잠언 22장 17절에서 24장 22절 같은 경우는 아멘 에모페의 교훈과 거의 밀접하게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지혜 문서가 말하는 지혜와 성경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추구하고 연구하고 발견하는 게 거의 같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서로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지혜 문학이 발달됐을 거라고 보는데 이 잠언서의 지혜 같은 경우 그 시대 다른 지혜 문서와 좀 특이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지혜 문학 깨닫게 된 것들을 여호와 신앙,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시나산에서 주신 법도와 규례의 안목에서 이걸 해석하고 제시하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지 인간 사회나 관계에서 뭐 잘 사는 처세술 이를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런 의도를 잠언 초두에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바르게 알고 행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 신명기를 보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7장 18절 왕에 오른 사람은 이 말씀을 보관해서 옆에 두고 그 다음에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한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신명기 31장 13절에서는 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너가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율법을 알지 이 의도를 알지 못하는 너희 자손들에게도 이것을 듣고 배워서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바르게 배우고 아는 것. 이거죠. 단지 이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의 말들을 읽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역사를 알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분명하게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 이 하나하나를 바르게 알아서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말을 좀 다르게 말을 하면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근데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건강한 관계는 이 단지 율법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냐가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도를 알기에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신 말씀의 의도를 알아가는 것이 첫 번째지만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그 말씀의 의도를 아는 게 첫 번째지만 그 알게 된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삶을 삶의 현장에서 살지 않고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행하는 모든 신앙의 살들 그런 행동들이 전부 온전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는다고 해도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모르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안다고 해도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했던 그 집과 똑같은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잠언서는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사람의 삶의 시작에서부터 영적, 육신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도, 그 가치를 어려서부터 바르게 알아서 온전한 하나님 백성들 삶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의 틀로 딱 잡히는 성경적 가치관 정립에 아주 중요한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또는 뭐 나이가 어떻게 됐든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잠언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깊이 되새긴다면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살펴가면서 동시에 이런 묵상의 삶을 산다면 신앙의 나이, 육신의 나이를 먹어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잠언을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바로 이 말씀 속에 인생의 어려운 난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거나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바르게 나아가게 하는 그런 가치들이 쫙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문제를 피해가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잘 써먹는 게 아니고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신 말씀의 가치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나라를 지키고 이루어내가는 그 담대한 용기와 지혜인 거예요. 이 잠언의 말씀, 더 나아가 성경과 역사 속에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게 실질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에서 나온 문화인지 구별하기 힘든 복잡하고 혼란한 사회 문화 속에서 그런 세상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군사된 젊은이들이 그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는 가치, 참된 기준에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래서 참된 분별력을 가져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삶의 가장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 주를 믿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갈고 닦아서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그래야 지금 이처럼 유혹이 넘쳐나는 세상 포스트 모던의 어떤 기준이 없는 세상 속에서도 바른 판단과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매일 판단하고 매일 선택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그 생각의 결과인 거예요. 어제의 생각의 결과가 오늘의 나라는 거죠. 판단의 결과고 그 선택의 결과, 결단의 결과가 바로 오늘의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바른 삶의 태도와 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도 답답한 마음에 막 하나님께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답만을 막 그 이 협박하는 내놓으라고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 가서는 세상에 가는 대로 유행대로 살아가면 유행대로 살아가면서 결국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배를 타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잠언을 읽어가며 성실하게 참된 이 성경의 현실적 가치들을 좀 배우고 훈련해 가야 됩니다. 책도 피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특별히 잠언의 말씀 한 구절도 읽지 않으면서 지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저절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만난 문제와 그 고통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를 분명히 안다면 반드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갈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래서 특별히 지금부터 꼭 1년에 한 12번을 읽을 각오를 하고 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만 읽고 가면 돼요.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 한 달이면 다 읽을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날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날마다 말씀 앞에 훈련하고 그 말씀 속에 마음 속에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법칙이라는 게 있죠 세상에. 세상에서 많이 10년 법칙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럼 여러분 10년 후에 모든 삶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쌓고 묵상하고 읽고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며 했던 이 말씀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의 분별력을 주는 분명한 나침반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도 이 잠언을 많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 속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대부분의 많은 역할은 어머니가 하잖아요. 그런 이 입장에서 볼 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바로 어머니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심어주게 되면 어려서부터 심어주게 되면 정말 자녀들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능동적으로 아주 능률적으로 이겨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군사로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되돌아보십시다. 무엇보다 성경과 역사를 차분히 살핌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자 했는지 아니면 그저 간절한 마음과 지극정성의 마음만 가지고 뭔가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보십시다. 요즘 미디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시청각적으로 보는 것이 너무 쉬워지고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이 영상 이 전달 사이트들을 통해서 사진과 영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짧은 영상들이 봇물 터지듯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NS에 자주 접하게 되면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뭔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기보다 그저 잠깐 보고 웃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재미를 찾는 일에 수많은 시간들이 지금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책을 읽고 생각하는 훈련이 되기보다 화려하고 재미를 주는 영상에 얼이 빠져서 성장에 갈수록 생각하는 훈련들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도 잠깐의 시간도 잘 집중하지 못합니다. 설교도 제대로 듣지를 못해요. 성경을 읽어도 오랫동안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는 일을 너무 그래서 어려워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핑계를 대고 또 자꾸 결국은 비난까지 하는 그런 일로 가게 돼요.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것이 있으면 10분, 20분이고 뭐 넓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서 그 원인을 찾아가고 뭐 연구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빨리 답을 찾아 적기에 바쁜 그런 삶은 정말 답은 빨리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문제를 통해 충분히 깊어지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답을 안다고 해도 결국 이제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지고만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비록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찾아가고자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혼의 그 감각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잠언의 말씀들과 성경과 역사를 꾸준히 읽고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안에서 뿌리 깊은 나무들로 자라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스피드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세대 풍토에 젖어들어 시간을 두고 충분히 하나님과 깊이 깊어져야 되는 그 관계에서도 급하게 답만 찾고 쉽게 결론만 찾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가 이 잠언서와 성경의 역사 속에 있음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차분히 읽고 또 읽고 곱씹고 묵상해감으로 진정한 주님의 지혜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고 나의 신앙의 삶에서 무엇보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 하나님 하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주님 이 말씀 가운데 늘 가까이 가고 동행하고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